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5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교회의 또 이민족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늘 기도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시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특별히 며칠 작정 기도, 또 이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늘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또 시간이 없으면은 아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 할머니를 보면은 늘 새벽 예배를 그 2km 되는 거리, 4km죠, 왕복 늘 걸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갔다 오셔서 방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3년간은 교회를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셨습니다. 그 3년간은 늘상 보면은 방에 그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으셔서 머리에는 그 이전 할머니들이 하는 그 쪽두리 있죠. 빈혈을 뒤에 이렇게 딱 찌르시고 단정하게, 단아하게 앉으셔서 몸을 좌우편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은 입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늘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할머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가끔 탁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탁 했는데 실수가 되면은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이 아이쿠 주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탁구할 때 뭔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늘 찾아야죠. 기도할 준비가 마음속에 되어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버지를 구하죠. 아버지를 찾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때 수술대에 들어가면은 수술이 마취가 깨어나고 나올 때에 그때 보면은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찬송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말에 뇌수술을 한번 했었죠. 제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은 없는데 이제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올 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그랬죠. 의식이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나올 때에 욕하지 않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해도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이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딱 내 기도대로 다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좁은 생각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이 아마 신앙에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죠. 우리 교회에 강대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전의 이름은 강구성 집사님이죠. 이식해 놓은 핏줄이 막혔습니다. 뚫어야 하는데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번에 핏줄이 막혀서 또 약한 부분이 터지고 피가 막 솟아오르고 그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난번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덧붙이는 말씀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에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이건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대구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술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럽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로 기도해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금요 강단 기도회에서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려고 했던 것도 시술을 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몸도 마음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압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잘 수 있는 길이 수술이 잘 되는 길인데 이제 그 길이 막힌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신청을 해놓아도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기약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집사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이 그 집사님 입에서 나올 때에 고마웠습니다. 우리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더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만은 집사님은 힘을 내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적은 사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8절 말씀이죠.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구나. 즉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내 자녀들 중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왜 항상 기도하는 자가 사라져 갑니까? 첫째는 바빠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이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라고 그랬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현대는 갈수록 새벽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바빠서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 저기 하양에서부터 오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립니까? 했더니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이거는 생략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야 되죠. 왜 바쁨에는 꼭 기도하는 시간을 양보를 해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 외에도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게임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TV를 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송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차 안에서도 TV를 봅니다. 이전에는 화장실에 가면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면서 기사를 검색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해야만 하는 그 시간대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다짐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나오면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을 쓰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